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나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점심 식사로 어떤 반찬을 먹어야 할지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 걸까요?
저도 궁금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기 쉬운데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어느 학교에 가야 하는지 등과 같은 문제는 어느 것이 내 욕심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편 143편 10절,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들은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그렇네요.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배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걸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믿는 신용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네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받은 삶인 거네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결정하라고 하면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먼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며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말과 행동,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살라는 것이죠.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네요.
음란과 성적인 타락을 멀리하고 부정하게 살지 않는 것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네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써 있네요. 엄청나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고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내가 어느 학교에 갈지 어떤 친구, 어떤 직업,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의 문제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크고 작은 결정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떤 학교를 들어갔는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렸다면 내가 혹시 다른 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선택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하나의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고 말하면 마치 정답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악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요구하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미 정해진 답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이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의 선택 속에서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딱 하나의 정해진 선택과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큰 범위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삥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왜 성경에는 삥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을까요?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대로만 판단하려고 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오늘날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겠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단 하나의 정답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을 일일이 정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성경책이 엄청난 백과사전처럼 더 많은 양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서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도 시키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대로 기계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었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한다는 큰 범위에 정해져 있지만 작은 세부 사항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게 되는 부분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거룩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악한 욕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정해져 있는 하나의 정답을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네, 빙두를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는 의미이군요.
네, 그렇네요.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을 알고 경험했다면 우리 스스로의 뜻과 의지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부 악한 것이고 내 욕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강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돈을 받고 살인을 대신해주는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주 확실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 간식으로 감자를 먹어야 할지 고구마를 먹어야 할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감자와 고구마 중에 더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먹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네요.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 중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정말 멋진 말이네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질까봐 항상 조심하다 보니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괜찮은 건가 고민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 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죄악으로 멸망하는 삶이니까요.
잘 보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멸망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닮게 된다고 하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네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조금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강제로 이끌어 가시길 기다리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마치 운명처럼 단 하나의 올바른 선택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미래와 운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죄악과는 타협하지 말고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화평을 원하신다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는 것처럼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판단과 선택을 할 때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고민하는 어떤 결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락한 나의 욕심이 합리화하고 있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 하나의 정답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모두가 핍박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단 하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2장 2절,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어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선택의 순간이 전부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 하나의 길만이 생명과 구원의 길인 경우도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것은 신자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뜻이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니까요.
심하게 타락한 사회에서는 대다수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삶일 수 있잖아요. 사회가 타락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건지 알아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진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말은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살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나눠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과 나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니 내가 누구랑 결혼하게 되는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제가 누구와 결혼할지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것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운명처럼 결정되는 고정된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넓은 분이셔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강제로 조정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결혼이나 취업과 같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거짓말, 살인, 같이 너무나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도 많으니까요.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들을 저 또한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일상 속의 여러 결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워야 할 문제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배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북조선의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이혜정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혹시 등산을 좋아하나요? 아, 등산했다면 기억에 남는 산행이 있는지요?
등산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조선에서 살아가면서 등산을 자주 할 만큼 대학생의 생활이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아서 기억에 남는 산행 하면 이제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오는 길에서
네.
높은 산을 몇 번 넘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저는 저희 집 뒷산에 되게 딱 걷기 잘 등산하기 딱 좋은 산이 있는데 작년 가을에 갔었거든요.
네.
너무 예쁜 거예요, 풍경이. 네, 그래서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아, 그렇군요. 아, 저도 지금은 등산을 잘 하지 못하지만 대학생 때는 방학 때마다 산에 올랐었는데요. 그중 잊을 수 없는 산행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 지리산에 올랐던 도전했던 것입니다.
지리산은 매우 아름다운 산이지만 남조선에서는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젊음의 패기가 대단하셨던 분들이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험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아주 끊임없이 반복되는 힘든 길이었는데요. 심지어 너무 늦은 시간에 산에 입산을 해서 조난당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정상에 오르고 무사히 하산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되는 오르막 내리막에 조난당할 위기까지 듣기만 해도 힘든 여정이었네요. 많은 고생을 한 산행이라 평생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에 힘들게 올라 느낌도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고생 끝에 오른 그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에서 내려다본 전경은 정말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모든 고생을 잊게 해줄 만큼 아주 장엄한 풍경에 압도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분 때문에 올라간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다음 휴가 때에는 등산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제가 꼭 한번 강력히 추천합니다. 등산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는 등산과 비슷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험한 오르막길의 인생의 고난이라면 내리막길은 또 평안한 삶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생사고락이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철학과 문화 그리고 종교와 과학에서도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열심히 탐구했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15년에 걸친 마지막 집필이 인생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대문호 인생의 마지막 집필이라면 읽어볼 가치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소설뿐 아니라 인생에 관한 시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노래한 시도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한번 소개해 봅니다. 제목은 인생의 길입니다. 소리자매님이 한번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낭랑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인생의 길은 산행 같은 것, 가파른 오르막 다음에는 편안한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의 길이 길면 내리막의 길도 동달아 길어진다. 그래서 인생은 그럭저럭 살아갈 만하는 것, 완전한 행복이나 완전한 불행은 세상에 없는 것, 살아가는 일이 괴롭고 슬픈 날에는 인생의 오르막을 걷고 있다고 마음 편히 생각하라. 모자나 그 오르막의 끝에 기쁨과 행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라. 내가 나를 위로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그래서 알록달록 청천연색길. 오르막과 내리막이 교차하는 고달파도 고마운 길. 오, 너와 나의 인생의 길이여.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시입니다. 등산의 오르막과 내리막의 반복으로 비유된 인생이네요. 특히 오르막과 내리막이 교차하는 고달파도 고마운 길이라는 구절이 와닿습니다.
구구절절 읽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오르막의 길이 길면 내리막의 길도 동달아 길어진다는 말에 뭔가 힘을 얻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산행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듯이 삶에도 행복과 불행이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도 인생 중 겪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을 고난과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으로 가슴앓이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즐거움으로 환호성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주변을 돌아보면 특히 질병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고난과 즐거움과 병들음은 누구든지 다 겪는 우리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합니다. 내 삶에 위기와 승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이웃과 세상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다가서야 할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오늘 본문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내용은 고난과 즐거움, 질병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과 자세를 다룹니다.
우리 삶에 실재하고 있는 고난과 즐거움에 대해 야고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는 심정으로 주목하여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네,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소설가 말씀이시지요. 기독교 지성과 소설적 상상력이 잘 조화된 흥미로운 작품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20세기 최고 지성인 중 하나로 평신도 신학자이자 소설가입니다. 오늘날 C.S. 루이스의 제자들이 그 고견을 듣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제자들은 고통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삶에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삶은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앞에 갖게 되는 질문이죠. 루이스의 대답이 궁금하네요.
뭐 이런저런 대답을 할 수 있었으나 C.S. 루이스는 간단하지만 묵직함이 담겨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교만한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그러네요. 고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군요.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인지 직시하게 해 겸손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게 해주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아프지 않고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픔이 면역력을 키우고 자라게 하듯이 삶의 위기도 영적 면역력과 성장을 일으킵니다.
맞습니다. 삶의 위기라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고통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믿음으로 위기의 현실 너머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들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는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병들었을 때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과 자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은 고난당하면 괴로워하고 즐거우면 방종하고 병이 들면 비관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반응은 세상의 반응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를 나누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시고 민족들의 수를 세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침투하여 고난과 질병과 죄가 있는 곳이 회복과 치유와 용서가 있는 곳으로 새롭게 됩니다.
아멘. 저도 삶의 문제들로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이 생각나네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낙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모진 고통을 앞에 두고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른 성도님들, 고통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게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고 감당한 힘을 얻게 합니다.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성공하고 형통할 때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죠.
결국 즐거울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남조선 TV를 보면 선수가 우승을 하거나 연예인들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소감을 말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흐뭇한 모습입니까? 시편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나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해주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즐거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보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누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병든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을 청하라 했습니다. 게다가 장로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을 청하여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에서가 아닐까요? 자기 자신이나 은사자, 장로, 개인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낫게 되었을 때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될 땐 한 개인의 공로로 돌아가는 것을 예방하려고 여러 장로들을 청하라 한 것이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공식적인 위치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에 적극적으로 기도 요청을 하시고 병 낫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질병에 걸리게 되면 혹시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어 아픈 것은 아닌가 하는 정죄의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죄 때문일까요?
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고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이남이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대답하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한 연못에 가서 씻은 후 눈을 뜨게 되었지요.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맹인이 된 사람도 있는데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 때문에 육체의 병이 든 것이죠.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는 전설에 의존해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 저도 기억합니다. 연못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그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전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죄로 인한 것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죄가 육체와 영혼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 말합니다. 시편 32편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독대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1차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내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병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죄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사하심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구원하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실제로 우리가 범죄한 성도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죄 지은 것을 하나님과만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한 후 병 낫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는 능력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의인의 간구로 크게 역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로 응답이 즉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이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럴 때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라고 자신을 정죄하거나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사도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죄 때문에 병이 든 것이 아니고 또 믿음이 부족해서 병을 치유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한 바울도 병이 있었죠. 바울은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 간구했으나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바울에게 알려주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질병 때문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해 오히려 왕성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고침받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생에서 일으켜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도록 일으켜주시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생에서 일으켜주실 것인지 또 언제 고쳐주실 것인지는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구할 뿐인 거지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했고 또 비를 내려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병낫기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겠군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가 될 수 있지요. 잘못된 신앙은 반드시 잘못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방황하는 자가 되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들의 소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당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우리는 진리를 떠난 자에게 폐물을 찌르는 바른 말을 해서라도 돌아서게 해 구원을 얻게 해야 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고 기도로 치유하며 참 회복을 맛보게 하십시오.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를 맡기며 나아가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병들었을 때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직시하게 해줘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경험하게 해줍니다.
세상은 고난당하면 괴로워하고 즐거우면 방종하고 병이 들면 비관하지만 온 땅의 주인이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반응과 달라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침투하여 고난과 질병과 죄가 있는 것이 회복과 치유와 용서가 있는 것으로 새롭게 됩니다. 부질없이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꼭 기도하십시오.
아멘.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기쁨의 공로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잊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권면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자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지만 야고보는 혹시 죄로 인한 질병일지라도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심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간구할 뿐입니다. 아픈 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기도로 치유하며 참 회복을 맛보게 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여호와가 인생 중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고통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통로가 되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낙심하지 말고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라고 권면하십시오. 야고보가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찬송하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찬송은 기쁨의 공로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심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십시오. 야고보가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이것은 한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치유를 드러내기 위함임을 또한 가르치십시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지만 야고보는 혹시 죄로 인한 질병일지라도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심으로 영육간에 강력해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자신을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간구하라고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